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돈바스 지역 내 갈등 완화와 민크스 조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와 관련된 일에 상대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개혁과 과두종을 배제한 민주화 과정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미국, 파트너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10일부터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갈등 심화가 아닌 완화를 통해서만 도출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의 증상은 가벼운 상태이며 앞으로 닷새 동안 자택 내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도 완전히 마쳤다며 덕분에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훨씬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은 효과가 있다며 국방부 인력을 위한 군사적 의료 요구 사안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가장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촉한 날은 지난달 21일이었다며 일주일 이상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같은 날 음성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에도 모든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요한 회의는 가능한 수준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증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진단 요구 사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와 CNN 방송에 각각 출연해 격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근 발표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음성진단을 포함한 지침 갱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7일 지침 갱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사회적 의무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이고 여섯째 되는 날 증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새로운 방침에 대해 닷새의 격리 기간 동안 왜 감염자들에게 바이러스 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는지 반문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진단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CDC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의 수직적 상승을 겪고 있다며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40만 건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급증 추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의료체계에 과중한 부담을 가해 기타 사회 필수 업무 분야에까지 중대한 방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미 소방서와 경찰서의 일부 도시가 인력의 30%가 확진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중대한 방해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 국회의사당에서 어제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38년의 역사를 지닌 의사당 구관 3층에서 오전 6시경 발생한 이날 화재는 건물 지붕을 무너뜨리고 전체 내벽을 태운 뒤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신관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은 잡았지만 신관 쪽으로 확산된 불을 아직 완전히 진압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새벽 국회 건물로 출입하는 모습을 포착해 체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2022년 새해를 맞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킨 한국의 대중문화 유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권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 영하 14도에서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에서 앞으로의 대외정책을 공개하지 않아 종전선언 등 대화재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 신년사에서 아직 미완의 상태인 한반도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라는 표현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한국이 주도한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한 간 종전선언 문안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의를 끝까지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의는 비공개로 해서 별도로 할 수가 있죠. 노력은 계속하겠다, 임기 말까지 계속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북한의 반응이 지금은 유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시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할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연말 닷새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일일 전하면서 대외관계에 대해선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전술적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고리로 한 미국과 한국의 대화 손짓에 또다시 침묵을 이어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대남 정책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종전선언 등을 계기로 한 대화 재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지난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새 정부와 하지 문재인 정부와 깊이 있게 관여하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 전원회의 결론에서 대외 메시지는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방역을 최우선 국가 사업으로 설정하면서 농민 부채 탕감, 식생활 향상 등 경제와 농업 분야 사업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통일부는 당 전원회의 결론에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동적인 국제정세 하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침을 수립하고 주요 계기 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결국 한국의 대선도 중요한 이슈고 또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북한 체제로서는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체제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미리 방향을 밝히기보다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뭐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각종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등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행동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4월 1일 김일성 110세 생일이고 북한군 창건 90주년 둘 다 꺾어지는 해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연합훈련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4월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국의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쯤에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북한의 루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여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로 작동을 하긴 하겠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전원회의 결론을 면밀히 보면 북한이 성공을 강조한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나 검덕지구 산림집 등 주요 건설 사업의 완공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조 박사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그런 가운데 대외 메시지를 내재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자력갱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와 2021년 신년사를 대체한 2020년 전원회의 결론에서 연이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된 김정은 체제가 위축됐음을 드러낸 현상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외정책 측면에선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전원회의 결론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국가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핵과 전략무기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적은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노력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재를 집행하는 미국 법무부는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개인과 기관들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실상 독자 제재인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러시아인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하 등 개인과 북한 중앙검찰소, 조선 4.26 아동 영화촬영소 등 기관들이 새로운 제재 대상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인권의 날이었는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대상자들이 인권유린 가해자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래로 적게는 연 4회, 최대 12회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해 단 한 번의 제재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적은 제재 조치가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 면에선 이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의 수가 9개로 적지 않았고 3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한 제재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니카라과 등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관심을 덜 받았던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더 많이 한 점을 들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지정을 유보하는 이유를 추정하지 않겠지만 그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조치 유보로 인해 자금 세탁과 확산, 무기 거래, 사이버 범죄, 인권 유린 등에 연루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104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104조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미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고 중국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된 재무부의 제재 지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 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 제재 부과에 적극 나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제재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장으로 향하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we already have a sanctions regime in place. We just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재 위반자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기관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최근 몇 년의 활동을 이어간 겁니다. 법무부는 북한 해커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개하고 싱가포르 사업가 권기생을 기소하며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3월에는 대북제재 위반과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신병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도받아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밖에 불법으로 유류를 운반하던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서도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북한의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 업체와는 101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자유롭고 이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2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서명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7,682억 달러의 국방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새 국방 예산은 미군 연봉 2.7% 인상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관련 예산 7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3억 달러 등 유럽 방위를 위한 예산 40억 달러도 국방 예산에 담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유지와 작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이전 6,520만 달러에서 6,71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 정보융합센터 평택 소재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내에 블랙햇 IFC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블랙햇은 중국과 북한 관련 군사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국방수권 법안과 관련해서 미한동맹 태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우리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하는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5IG를 확대해서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새해 첫날인 1일 한국 국민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부대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월북자는 1년여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미상인원 한 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병력을 투입했지만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월북자는 강원도 고성지역 22사단 일반전초, 즉 GOP 철책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폐쇄회로 TV에 포착됐는데 감시병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재생 과정에서 월책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월북자와 월북 상황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월 2일부터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 등 17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군 초동 조치와 이동 경로 등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군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월북자는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한국으로 망명한 30대 초반의 남성 탈북민 A씨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측은 민간인 통제선 일대 폐쇄회로 TV를 확인해 인상착의를 식별한 끝에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한국 망명 직후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당국은 이 탈북민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망명 후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A씨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이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한 후 북한 측에 지난 2일 오전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두 차례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북한 측이 이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확인만 해줬을 뿐 한국 측의 신변 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월북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월북자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측은 월북 상황 발생 당시 북쪽 지역에서 4명으로 확인되는 화면이 식별돼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이 세부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북 상황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한국 공무원이 북한 측 해역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같은 해 7월엔 인천 강화도 월미곳의 배수로를 통해 20대 탈북민이 월북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월북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민들은 2022년 새해를 맞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희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개선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탈북민들의 신년 기대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는 31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오직 핵 문제만 언급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항상 선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현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압박해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부터 짚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심각한 지금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치범 수용소, 그리고 감옥, 그 북한의 교화소로 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상황부터 개선을 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침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탈북해 미 중서부에 정착한 김마태 씨도 31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가지고 우선 아직까지 표면 상황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은 저 자체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북한과의 대화도 하지만은 동시에 인권 문제와 가지고서도 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 정부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정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 시에 사나 선박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현승 씨는 바이든 정부가 아직 뚜렷한 대북 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대북 정책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탈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몇 사람한테서 벌써 듣고 또 이제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에 올 수 있는 이 길이나 또 이제 절차가 행정 절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미국 행정부가 탈북민들이 많이 미국에 올 수 있게 행정 절차나 이제 이미그레이션 절차를 빨리 해주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31일 VOA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새해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 통과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북한 인권법 뭐 17년 계속 연속 유엔 안에서 통과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뤄낸 성과가 없어요. 2022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를 탈출해서 나온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구출하는 작업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탈북자분들을 그렇게 구출을 함으로써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북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박 대표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이 일을 하지도 못하고 오갈 수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는 갈렙 조 씨는 새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용량이 부족한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이제 의약품 같은 것들이 국경 봉쇄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온 걸 알고 있는데 아마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혹은 또 영양제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영양 문제도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준비를 하고 또 가능하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약품이나 생필품이나 혹은 식량 같은 것들이 지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최근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새해에는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의 행군에 보금 갈 만큼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북한 정부가 심각하게 여겨주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조속한 그런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생존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봉쇄만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현승 씨도 북한 당국에 대해 같은 바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이제 내년은 더 힘들어질 각오를 하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도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북한 이 실상을 잘 모르는 이제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식의 자력갱생 경제 실험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가 부디 자신의 안위와 향락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개방 같은 옳은 정책이나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한편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했습니다. 미 중서부에서 꽃 도소매업을 하는 글로리아 김씨입니다.
꽃 끝까지 살아남아라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갈렙 조 씨입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겠죠. 정말 2년 동안 참아주신 거, 지금까지 인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새해에는 정말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져서 복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기원해 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킨 한국 대중문화 유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권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철저한 내부 결속과 체제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한 지 2년이 돼갑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2021년 전 세계 인기몰이의 중심이었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국 영상물 유포자에게 사형,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K-POP을 악성 암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한국 문화 차단 배경에는 관련 콘텐츠들이 주민들의 의식을 키워 정권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숙힘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3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무도 경쟁자와 비교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김정은의 지도력 실패에 대한 공격 또한 커진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 문화 콘텐츠는 북한 주민들을 가혹한 삶의 현실에 노출시킨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외부 정보는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치명적 도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선임국장은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여파 등 여러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지금은 주민 통제와 체제 단속이 가장 필요한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COVID, because of sanctions and things like that, the country.
현재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권이 주민을 통제하는 데 있어 날카로운 상황이며 한국에서 유입되는 모든 것이 정권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를 빌미로 주민들을 상대로 문화 대혁명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활동가로 일하는 진검다리 박지연 대표입니다.
영화들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재내경을 시켰던 사회주의가 최고 뭐 지상낙원이라는 이것이 다 거짓임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정권 자체가 이제 한국 문화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또 다른 자유세계를 맛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박 대표는 북한 정권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배포하는 주민을 처형하고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15년형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조치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더욱 고립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 단장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라디오와 인터넷이 차단된 유일한 국가 북한의 주민들은 21세기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그나마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희망의 메시지조차 막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최근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북한 검찰이 경제계획 전 과정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9월 개정한 인민경제계획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평양에서 제14기 5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인민경제계획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인민경제법은 국가경제계획부터 실행 등 전과정을 감독 통제하는 규정을 명시한 법입니다. 6년 만에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법당국인 검찰을 경제계획의 지도 통제기관으로 명시한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경제계획을 감독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국가계획기관이 빠지고 검찰이 명시됐습니다. 개정법령은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지달, 설비, 자재, 자금보장, 계획수행총화, 실적보고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계획 수립부터 마지막 실적보고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검찰에 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계획에 대한 통제 강화를 언급했었는데 이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의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데는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뀌거나 개정이 되거나 또는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곳이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제 사범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 사범과 관련된 조치들 또는 법적 조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검찰을 동원해 경제계획을 감독 통제하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인 검찰이 경제계획을 감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검찰을 동원해 경제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다며 경제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So maybe he wants the prosecutor to figure out what went wrong.
개정된 법령은 계획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봉사한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이 없던 제품을 생산하고 계획 수행 실적으로 밀어넣는 일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계획 완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잇따라 열어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TV와 라디오도 거의 매시간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구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고치자.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도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경제계획에는 대북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정책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2397호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수송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기계가 고장나거나 부품이 부족해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료 공장인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지난 2월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등 수입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제재도 풀고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새 경제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통상 경제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 수출과 무역 계획, 농업과 공업 등 산업별 발전 계획, 그리고 소득 증대 계획 등이 망라돼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역도 없고 수출도 없고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도 없고 전력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시멘트 800만 톤 고지 점령,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그리고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이 전부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구체적인 자금과 가용자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경제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how important is the plan in terms of directing resources? So is it really a budget?
세 번째는 북한 수뇌부가 즉흥적인 결정으로 계획 경제의 틀과 우선순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갑자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동원돼 병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7월에 평양 대동강구역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건설 연합 상무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당초 평양종합병원은 그해 10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지금까지도 완공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자원 자체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100% 그거를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는데 자력갱생 속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생산, 유통, 소비, 물가, 외환, 무역,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2021년 한국 거주 탈북민 중 북한에 송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전문조사기관인 NK소셜리서치가 28일 탈북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7명 가운데 85명을 기록해 20.9%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26.6%와 비교해 5.7%포인트, 2019년에 비해선 7.6%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대북 송금 경험자들은 평균 1.5회 송금했으며 1회 평균 송금액은 209만 원, 미화로 1,760달러, 연간 총 송금액은 2억 4,520만 원, 미화 2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만 5천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대북 송금액이 줄어든 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성민주 조사 분석원입니다.
올해 대북 송금을 하지 않은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송금해줄 가족이 없어서 또는 송금할 만한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기타를 꼽은 32.6% 중 대부분의 의견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브로커와 연락이 끊겨 송금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 중 28.5%인 116명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과 연락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주로 안부를 묻거나 송금 전달 여부 확인, 북한 내부 상황 파악 등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과 일반 한국 국민 간 경제활동 차이를 분석한 조사에선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6.8%를 기록해 63.1%를 기록한 한국 국민 평균보다 높았고 탈북민 실업률도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2.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취업자들의 상당수가 한 달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 근로자 비율이 높아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탈북민의 실질적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입니다.
공채 실업률은 작년 대비 4.8%나 감소한 2.9%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들어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취업 상황을 보여주는 이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임시 근로자 혹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사업을 마련하는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었다는 점에서 마냥 어떤 취업의 안정성이 좋아졌다라고 보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탈북민들은 평균 임금도 192만 원, 미화 1,600달러를 기록해 한국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인 273만 원, 미화 2,300달러에 비해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 적응하는 주체로 보고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주한 미군 기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새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코로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코로나 감염도 최근 일주일 동안 467명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일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일에서 27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457명과 해외 입국자 10명 등 총 46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 내 미군 기지에서 확진된 인원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등 지정 시설에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들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매주 화요일 한 차례 주간 코로나 집계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상 백신 접종 여부와 변이, 신원, 특정 병력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성조지는 29일 최근 일주일간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 467명은 지난해 3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개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스 그레이브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확진자 급증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험프리스 기지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동두천 소재 캠프 KC에서 발생한 기존 최다인 58명에서 8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그레이브스 사령관은 험프리스에서 몇 명이 확진됐는지 구체적인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확인된 감염자 수가 이 기지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군 확진이 급증한 것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1일 확진자가 약 8천 명에 달한 이후입니다. 리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성조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각 부대는 확진으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병력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맞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터스 대변인은 지난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 근무자의 약 90%가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조지는 확진자가 급증한 험프리스 기지 내 일부 미국 정부 사무실과 식당이 일시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3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하 4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7도. 해주 맑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0도. 사리원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2도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3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0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2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하 2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3, 최고 영하 4도. 삼지연에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연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맑겠고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 동해 먼바다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5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맑겠고 앞바다 먼바다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 오후 0.5 내지 1.5m, 서해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돈바스 지역 내 갈등 완화와 민크스 조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와 관련된 일에 상대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개혁과 과주정을 배제한 민주화 과정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미국과 파트너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10일부터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갈등 심화가 아닌 완화를 통해서만 도출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의 증상은 가벼운 상태이며 앞으로 닷새 동안 자택 내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도 완전히 마쳤다며 덕분에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훨씬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은 효과가 있다며 국방부 인력을 위한 군사적 의료 요구 사안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가장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촉한 날은 지난달 21일이었다며 일주일 이상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같은 날 음성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에도 모든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요한 회의는 가능한 수준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증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진단 요구 사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와 CNN 방송에 각각 출연해 격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근 발표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음성진단을 포함한 지침 갱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7일 지침 갱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사회적 의무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이고 엿새째 되는 날 증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새로운 방침에 대해 닷새의 격리 기간 동안 왜 감염자들에게 바이러스 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는지 반문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진단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CDC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의 수직적 상승을 겪고 있다며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40만 건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급증 추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의료체계에 과중한 부담을 가해 기타 사회 필수 업무 분야에까지 중대한 방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미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일부 도시는 인력의 30%가 확진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중대한 방해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 국회의사당에서 어제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38년의 역사를 지닌 의사당 구관 3층에서 오전 6시경 발생한 이날 화재는 건물 지붕을 무너뜨리고 전체 내벽을 태운 뒤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신관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은 잡았지만 신관 쪽으로 확산된 불을 아직 완전히 진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들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새벽 국회 건물로 출입하는 모습을 포착해 체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디 반보 경찰청 대변인은 국회 건물 내부에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며 4일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시비회 마피사 은카쿨라 남아공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화로 인한 화재로 결론이 내리기 전까지는 의도적인 공격으로 단정짓는 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의 수도는 기능별로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법수도는 국회가 있는 케이프타운, 행정수도는 대통령궁이 있는 프리토리아, 사법수도는 최고재판소가 있는 블룸폰테인이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